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을 따로 떼어 보내시고 바람이 불어 이렇게 마치 광풍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어제 아침에 살펴봤던 말씀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먹을 것을 또 힘을 주시는 그런 새 출애굽의 주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던 것처럼 이 광야 빈들에서, 그것도 이미 점으로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양식을 주시는 새 출애굽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뭐 거기에 순종하는 드리는 오병이의 떡을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순종하여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는 제자들의 순종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물 위를 걷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물 위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물 위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로 이렇게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물 위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혼자 외롭게 기도하시는 예수님. 보통 사람 같으면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따르니까 얼마나 그 좀 대견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쭐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을 다 보내셨어요. 또 제자들조차도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한적한 것을 찾아서 따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자기들의 임금 삼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임금 삼으려 했다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오해했었고, 제자들조차도 자기들의 주님을 정치적인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민족적인 지도자로,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이렇게 여기고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무리들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능력 있는 선지자 혹은 능력 있는 왕, 메시아. 그래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14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윗 시대 때에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제자들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그런 분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왕이 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감당하게 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바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은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를 40번이나 거기 부릅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그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바로 그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임금 삼아주셨다고, 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 살리시고, 살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살리신 거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한적한 곳에서 따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달라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정치적인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에 우쭐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냐고. 마귀는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이 세상 만국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사탄은 예수님이 이 금식할 때 그런 시험거리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질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자신만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죽은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우리들의 임금으로, 구주로 삼아 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하고 십자가 없이 자기 문제만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따로 보내시고 제자들을 따로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목받는 자리일수록, 또 칭찬과 명예를 얻는 자리일수록, 나를 부르시는 것이 많아질수록 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어떤 사람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도 기도가 필요하고 내가 잘 나갈 때도 좋을 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하여 넘어지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한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임금이셨잖아요. 왕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하시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홀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고난당하는 공동체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세상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없고 고난 다 피해갈 것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일어난 물결이었습니다. 그 물결은 세상의 풍파를 말하는 것이고 삶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본문에서는 미친 바람 광풍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삶 가운데도 이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의도적인 광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일으킨 광풍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에 보면 물결을 일으켜 높게 솟구치기도 하고 쑥 꺼지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인정하게 하려고 그런 광풍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바람조차도 그 주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삶 가운데도 분명히 제자들이 만난 이 미친 바람을 우리도 만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다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그 바람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사경은 가장 어두울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내가 가장 힘들 때에 가장 두려워할 때에 주님은 어떤 상황 상관없이 어떤 때에 상관없이 내게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인식도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밤사경에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자기들을 힘으로는 할수 없는 그때에 다가오신 주님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이 주님 보고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즉시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야, 안심해. 근데 여기 나니, 그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그 말의 헬라어 표현이 나니라는 그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다. 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이다라는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흑암을, 흑암 가운데 빛을 내신 분 바로 주님이시다.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건너게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나다. I am, aim이 에이고라고 헬라어로는 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안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막막한 사면초가 앞뒤로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주님이시다는 거죠. 밤새도록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바다 물결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밤새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동풍을 불어 보이지 않는 저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보이지 않지만 저쪽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밤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주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그 주님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예수님,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광풍을 만나고 또 물결을 만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만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한다 해서 이 물결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물결로 인하여서 내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광주 장로님과 김계수 목사님이 와 있는데 이틀 동안 아주 꼬박 얼마나 몸살 안 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나오셨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평강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고생은 하죠. 우리가 단기 선교 갔잖아요. 선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상황을 주님 주십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 광풍을 주셨던 것처럼 이 바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더욱 다가오십니다. 그 물결을 밟고 주님이 오십니다. 물결을 다스리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신 분입니다. 나다, 나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aim이 이고 라고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뭘 말씀하십니까?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말씀하셨죠. 2절에 자,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그냥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 미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물 가운데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은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그 뒤에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회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라. 나 스스로 있는 자야. 나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에도 이 이후에도 이런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드러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여기 보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게 그거였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 이 말씀을 기록한 것,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 물결을 허락하신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드러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물결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처럼 온종일 일하고 밤새 파도와 맞서 싸우지만 제자리만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단하고 막막한 인생 항해를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정말 물 위를 걷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또 자, 그 아들이 자기도 걷게 할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습니다. 머리만의 어떤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몸을 물 위로 직접 내던지고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믿음, 정말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무너졌냐면 물결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을 보고 그 삼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믿음이었어요. 주님을 알아보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주님이 나도 걷게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도 있었습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직접 물 위에 던지는 순종의 그런 신뢰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비하면 베드로의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물결로 말미암아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한순간에 그 상황 속에 빠져 침몰해버리는 베드로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 때로는 우리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한순간에 바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구나. 그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그에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손을 내미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가 서가는 게 아니구나. 어떤 믿음도 이와 같이 한순간에 침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지라 빠져듭니다. 목사인 저도요, 바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즉시로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24편 37편 24절에 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얼마든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 그냥 빠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무리되는 말씀이 뭐예요? 자, 36절이니까 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병자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나음을 얻으니라. 손을 대는 자는. 그런데 이 상황이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혈루병 앓은 여인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0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여기서도 딸아 안심하라. 바람을 보고 바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따라 안심하라. 주님은 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나야. 내가 있잖아. 안심해. 물결로 인하여 바람으로 말미암아 빠져갈지라도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시고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손을 대는 자는 즉시 나음을 얻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나의 주님은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실패하고 있습니까? 실패하거든 그손못 자국 만져라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도 나를 붙잡아주시는 그손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늘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빠져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또 든든히 서가는 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